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월 16일 일요일 구속자로서의 형제 레위기 25장 25에서 27절 47에서 49절을 읽어보라.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나 자유를 잃은 사람을 누가 구해줄 수 있었는가? 모세의 법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소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팔아야 했다면 그 소유나 자유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희년은 빚이 탕감되고 소유를 되찾으며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큰 안식년이었다. 하지만 50년은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아있는 빚을 대신 갚고 빚진 친척을 더 일찍 구해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사건에서 정의가 구현되도록 보장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살해한 사람을 추적하고 처벌해 흘린 피에 대해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 본문은 우리를 마귀의 노예들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묘사하고 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교훈입니다. 죄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심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묵상.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나요? 적용.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대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가 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그대의 믿음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에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시대의 소망 327. 죄의 결과가 가져온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지난 9월 12일이었죠 월요일 저녁 7시 44분에 진도 5.1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교회 초상이 나서 위로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난 것을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우리 성도들과 또 유족들은 제가 그 영정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영정이 막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꽃들도 막 흔들리고 단상이 흔들려서 예배 도중이라 뭐 말은 못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 지진 발생 48분 후인 8시 32분에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운전을 하고 있어서 지진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이게 지진이구나라고 느낀 경험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벌써 한 5, 6년 전에 일본에 이렇게 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일본 도쿄에서 그 좀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아침 시간 일어났는데 갑자기 침상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는 것을 창 밖을 보니까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에 연결된 이 전선들이 일제히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춤을 추는 걸 보았습니다. 일본을 제가 뭐 많이 가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진을 경험하다니. 그러다가 두 번째 경험한 것은 지난 작년 2월인가요? 우리 대만에서 부가테지에 청년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참석했다가 이 대만 삼육대학 기숙사에서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한 두세 시 됐을까요? 제가 잠을 깨서 침상에서 내려오는데 또 다시 이 침상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붙잡고 잠시 이게 뭔가 또 지진이 나는가 보다. 그때 이렇게 두 번을 경험하면서 지진이 이렇게 나와 내 주변의 사물들을 순식간에 흔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지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태풍 같은 재해도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어느 경로로 이동해서 어느 지역에 피해를 입힐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태풍을 한번 지나가면 그 태풍이 되돌아오지는 않죠. 그런데 지진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불규칙적이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아주 파괴적이고 무질서합니다. 제가 아는 일본 재림교회 한 목사님 친구는 집에 늘 비상용 가방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면 다른 모든 물건은 다 포기하고 그 가방 하나를 들고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3일치의 비상식량과 또 초와 성냥과 그리고 손전등과 또 기타 필요한 비상식품 그리고 생수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냥 보관만 하면 안 되고요. 물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먹고 다시 이제 물을 채우고 비상식량도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먹고 다시 채우고를 그래서 그 비상용 가방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좀 팔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진. 지진에서 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단골 메뉴처럼 사용하는 재림의 징조로서의 지진이 아니라 성경이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뭐 설교라기보다도 제가 지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 느끼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지구의 최초의 지진, 지구 역사를 통해서 최초의 지진이 언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지구의 최초의 지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땅으로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조주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의 물이, 당시에 지구는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땅의 물과 공중의 물, 그리고 대기권이 형성된 3일째 되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뭍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물이 그냥 바다로 모여서 바다를 이룬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를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바다는 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여있던 물들은 낮은 곳을 향해서 일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지진은 세상을 또 세상의 사물들을 마구 흔들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지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아는 지진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지진 후에 이 땅과 바다의 모습을, 그 피해의 현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맨 마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방송국에서 이 지진의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면 그 기자가 뭐라고 리포트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지구 최초로 발생한 대지진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언덕과 산들은 전혀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도 없습니다. 아직 인류가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현장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 순간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의 무리들이 기쁨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발생시킨 지진의 현장과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 최초의 지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조 당시의 지진은, 그 현장은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흔들림과 쓰러짐의 현장이 아니라 견고함과 세워짐의 현장이었습니다. 파괴의 현장이 아니라 창조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산과 낮은 언덕들, 구릉들, 지표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얀 강줄기, 푸른 바다와 해안선, 그 어떤 관광지보다도 아름다운 태고의 신비를, 경이를 가득 채운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물이 바다를 완전히 뒤덮은 것처럼, 도무지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 절망과 낙담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굴복하고 순종할 때에 마치 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땅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 앞길이 혼돈스럽고 절망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매우 피폐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솟아오르고 강줄기가 흐르고 바다가 창조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는 경험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지진, 창조의 지진은 하나님의 손에 지진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진이 굴복될 때 그 지진은 파괴가 아닌 창조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구 최초의 이 지진, 사람이 거주하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의 지진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지진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연기가 자욱했고 불꽃이 거기 있었고 또 온 산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20장 18절에 보면 묵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내산의 지진 앞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열 재앙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신만 그 허강 가운데 나아가라고 백성들은 부탁하지요. 지진뿐만 아니라 불꽃과 연기와 우레가 동반했으니 인간으로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이 지진이 일어난 시내산의 광경을 성경은 전혀 다른 어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이 지진의 현장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지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지만 곧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과 감사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대한 행사를 앞에 두고 마치 우리가 뭐 대통령 취임식을 하거나 큰 행사를 할 때 그 앞에 뭘 합니까? 소위 말하는 식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음악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지진과 불과 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기 위한 마치 식전 행사의 축보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언약을 다 체결한 다음에 식후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70명이 모세와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연기를 뚫고 불꽃을 뚫고 그 흔들림을 뚫고 마침내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 위에서 이스라엘 대표자 70명이 쫙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식사를 하는 오찬을 누리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의 장면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마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앞에 정말 시내산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기까지 꽉 차서 도무지 그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천둥 번개 우레 소리가 들려서 아무 소리도, 그 소리 때문에 모든 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그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도무지 내 스스로 몸을 가누고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세처럼 흑암 속으로 모세는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설 수 없지만 그 지진 사이로 걸어가십시오. 그 산을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산에 오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배설하시고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목한 세 번째 지진 사건은 정확히 AD 31년 유월절 기간에 발생한 두 번의 지진, 2차에 걸친 지진 사건입니다. 이 지진은 유월절 기간에 이틀 사이로 두 번 발생을 했습니다. 1차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아주 국지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과 그 주변이 약간 흔들린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국지적인 이 지진이 온 지구 역사와 온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친 엄청난 지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1절에 보니까 지진 피해 상황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아무 피해가 없어요. 집도 멀쩡하고 가옥도 멀쩡하고 도로도 멀쩡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피해를 봤다고 보고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보고가 유일하게 성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소에 다른 기물들은 멀쩡합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쓰러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찢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진이 나서 찢어지는 경우는 아주 거의 없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긴 하지만 휘장이 찢어지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던 이 휘장이 열리면서 은혜의 보좌가 그 앞에 드러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지진이 열어놓았습니다. 이 지진은 아주 국지적인 지진이었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거의 없었지만 하지만 그 결과로 전 우주가, 전 인류가, 온 지구의 역사가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5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열리니까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이 십자가의 지진의 여파로 바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특정한 사람들의 무덤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는데 아주 특정한 무덤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무덤들이 열렸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것 때문에 피 흘리고 희생당했던, 순교했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땅이 진동함과 동시에 무덤 속에서 잠들었던 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심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가 터지는 순간 잠들었던 성도들의 호흡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불확실성과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래서 꿈도 잃고 비전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잠들어 아무 능력 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누워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지진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성소를 찢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죽음의 돌문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지진 후에 이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 780페이지는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하나의 지진이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또 다른 지진은 그분이 개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지진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한 그 한 문장의 말씀이 저의 눈길을 오랫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내성이 치는 그 무덤 가운데를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헌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친히 그 당당한 발걸음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당당한 발걸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기력의 늪에 빠집니다. 내 자신의 능력 없음과 그래서 죽은 자나 다름없는 연약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지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이 지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숱한 지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쳐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발걸음을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우리 앞을 흔들고 뇌성과 번개가 우리를 똑바로 설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히 그 걸음을,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지진은 지구 역사의 끝자락에 발생할 최후의 대지진 사건입니다. 이 지진 사건은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다 읽지는 않고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 계시록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오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누구도 지금 지구 역사를 살아온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정말 극강의 대지진이 이 지구에 발생할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진을 여러분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지진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지진은 대부분의 지진들이 한 도시나 한 지역에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반면에 이 지진은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세상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러뜨릴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났다고 그랬고 만국의 성들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백두산이나 한라산, 이 불암산 같은 큰 산이 그냥 힘없이 푹 주저앉는 일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 같은 섬이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 지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이러면 지진이 발생하면 진원지가 있죠, 그죠? 뭐 진앙지라고 합니까? 진원. 그 지진의 시작된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지진의 진원지가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하늘 보좌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분의 소리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그 소리는 음파가 되고 그 음파는 이 지구까지 전달이 되어서 지진파로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제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지진을 이 땅에 발생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지진의 진원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큰 최후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예수님께서 조금 지체하셔서 혹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무덤 속에 다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덤 속에 계시다가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 앞에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고 섬들이 막 떠나가면 천만 다행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최후의 대지진의 그날에 여러분이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죠. 아마 그 순간 공중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눈을 딱 떴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너무 오래 잔 겁니다. 깰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다가 그만 천년을 더 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아무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계속 잠자십시오. 너무 늦게 깬 것입니다. 그만 둘째 부활에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구 최후의 대지진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진 때문에 갈라지고, 지진 때문에 조각나고, 지진 때문에 사방으로 흩날리는 흙과 티끌 사이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몸을 이뤘던 원소들이 마치 자기 주인을 찾듯이 한 군데 모이더니 살아 생전의 나의 모습을 빚어내는, 만들어내는 그 신비로운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 대지진의 현장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상 가방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만약에 그 대지진이 여러분의 앞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피하지 마시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그 지진 앞에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지진파는,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들을 무너뜨린 이 지진파는 여러분의 몸을 마구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마구 흔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흔들림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죗된 본성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털어낼 것입니다. 마치 나무들이 지진의 뿌리가 뽑혀나가듯이 우리의 죗된 본성으로부터 죄악이 그날 뿌리 뽑히게 될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흔적들이 순식간에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홀연히 변화되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본성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땅을 밟고 사는 그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시거든 살짝 여러분의 발에 힘을 주어 땅을 밀어내 보십시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공중에 떠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자유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의 첫날을 우리는 그날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근간에 일어난 지진 사건을 묵상하면서 지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와 언약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지진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깨우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경주 대지진 이후로 43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하죠. 이 지진 때문에 이 경주라는 도시가 아름다운 고도가 순식간에 빈 도시처럼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수학여행을 다 취소하고 관광업계와 또 식당과 숙박업계들이 그냥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아마 이 땅에 더 많은 지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진과 지진 사이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지진과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대지진 이 사이를 살면서 또 다른 지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곧 시작됨을 알리는 축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임을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마지막 그 최후의 대지진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전에서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여서 지진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마다 지진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 때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이 지진과 지진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시냇물처럼 연기처럼 불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바다의 물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것들, 무덤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바위들을 우리가 이 순간 믿음으로 다 깨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최후의 대지진에 행복한 모습으로 그 장면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는 자기 지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회막의 봉사와 관련을 맺고 있었지만 그는 제사장으로 높임받기를 갈망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통치자로 임명하셨고 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고라는 모세를 축출하여 사물의 질서를 바꾸므로 제사장직의 존귀를 취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의 목적의 성취에 대해 점점 더 확신하게 되자 그는 다단과 아비람, 곧 르우벤의 후손들을 자기의 반역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 중 장남의 후손이므로 모세가 탈취한 최상권은 그들에게 속했다고 주장했다. 고라에 대해서는 제사장직을 획득해 주기로 그들은 결정했다. 이 세 사람은 사악한 일에 매우 열성이 있었으며 250명의 뛰어난 인물들, 제사장직과 통치직을 공유하려는 결심을 마찬가지로 가진 인물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합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영화롭게 하사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일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레위인들에게는 또한 회막을 세우는 책임과 그 주위에 진을 치는 일이 할당되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큰 무리는 그곳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들의 천막을 쳤다. 그들이 여행할 때 레위인들은 회막을 거두어 그것과 법궤와 모든 신성한 기구들을 지고 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을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야심에 차서 백성에 대해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더욱더 높은 직분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민수기 16장 3절. 아첨과 거짓 동정. 흑암과 과오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견책을 받아야 마땅한 때에 칭송과 아첨을 받는 것보다도 백성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라는 모세를 전체적인 지도자로서 제시함으로써 백성의 귀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동정을 얻었다. 그는 모세가 너무 거칠고 엄격하고 독재적이며 백성이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성별된 자이며 주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때에 그들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책망했다고 말했다. 고라는 광야를 여행하며 그들이 체험한 것들,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협착한 곳,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죽은 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재차 언급했으며 그들은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만일 모세가 다른 노선을 취했더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아주 분명히 생각하게 되었다. 모세는 지나치게 굽힐 줄 몰랐고 지나치게 엄격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재난에 대해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도하고자 하는 정신을 지닌 고라는 그들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분별하는 큰 지혜를 가졌노라고 공언했다. 조화될 수 없는 이 구성분자들은 이전에는 결코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견해와 감정상의 커다란 조화와 연합을 이러한 불만의 일을 통해 이루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의 큰 무리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으므로 자기야말로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의 소유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구원을 위협하는 권세를 탈취한 인물이 분명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을 보여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이스라엘 정부를 바꾸는 짐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회중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의로웠다. 회중의 이 커다란 불평의 외침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다. 백성은 단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뿐이다. 그들은 단지 개인적인 독립을 원할 뿐이다. 모세의 자아희생적인 인내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기억 속에 떠오르고 그들이 노예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 사심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모세의 모습이 그들 앞에 떠오를 때 그들의 양심은 어느 정도 괴로움을 느꼈다. 모세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전적으로 고라 편에 서지 아니하고 모세를 위해 말하고자 노력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세가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큰 관심을 보여온 이유가 무엇인지 백성 앞에 몇 가지 이유를 댈 수밖에 없었다. 사탄의 도구로서 저열하게 변해버린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들은 모세의 분명한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지 결국 발견하게 되었다고 제시했다. 모세의 의도는 모든 백성이 혹은 거의 모든 백성이 멸망당하여 그들의 재산을 스스로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과 연합한 250명의 족장들은 처음에는 시기했고 다음에는 질투했고 그 다음에는 반역했다. 그들은 백성의 통치자로서의 모세의 지위에 대해 말했으며 드디어 모세뿐만 아니라 그들 중 누구라도 차지할 수 있는 탐낼 만한 자리라고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만 속에 완전히 빠져버림으로 결국 스스로를 속이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스스로 취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직과 통치권을 취함으로 여호와의 회중 위에 자신을 높였으며 이 직분은 오직 한 가문에만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 형제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보다도 더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와 보호의 은총이 동일하게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